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한 해 동안 수요일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 268페이지입니다. 자, 6절부터 13절 남자 성도가 먼저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지난 시간과 이어서 계속해서 5장에서 교회 안에 음행을 특별히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조금 설명하고 또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일이 한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다루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 이 기독교 윤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면성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직설법과 명령법. 다시 말해 직설문과 명령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죠. A는 B다. A는 B다. 이게 직설문이에요. 그러면 명령문은 뭐뭐 하라.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합시다. 이거거든요. 결국 바울의 가르침.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곧 직설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직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의 또 다른 측면 동전의 양면 나눌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거룩하여지고 그 안에서 성도라 부름받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죠. 바로 그들이에요. 4장 14절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들을 바울이 나았다라고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15절에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직설문으로 만들자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건 그냥 명제예요. 진술이죠. 직설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명령이죠.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를 되돌아보면요. 교회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성도가 그 성도됨, 교회됨을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바로 직설문에 이어지는 명령문을 사수했냐 못했냐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직설문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의 역사를 쭉 지나오면서 항상 직설문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직설문을 명령문으로 지켜내느냐, 성도다움을 거룩한 이 책임으로 받아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독교가 꽃을 피웠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결정됩니다. 직설문은 달리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면서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또 가져오는 그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생겼고 그 결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설문이에요. 복음의 내용이면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라 했을 때 이 본질적으로 직설문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과 결과가 요청하는 책임이에요. 이게 직설문을 단순히 문장으로 스테이트먼트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가져오는 명령, 거기에 대한 책임.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명령문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사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벅찹니다. 버겁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그와 같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결국 그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결국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의 현장, 그 자리, 누구도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나만의 자리, 여러분만의 각자 다른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요청, 거기에 따른 책임, 그것을 우리가 완수해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마든지 이 직설문의 복음을 여러분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만 완성되지 않는 뒤따르는 명령문은 이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칩니다. 그래서 이 직설문과 명령문을 반드시 이 명령문까지 끌고 내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어떤 직설문적인 내용만을 머릿속에 알므로 가득 채운 그 사람은 충분히 그 내용을 삶으로 잊지 못하고 그것에 실패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잘못 이해해서 왜곡한 그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명령문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단히 위험한 거죠. 누가 그랬냐면 바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일단 왜곡합니다. 잘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해요. 자기의 삶에 맞게 불편한 것은 제거하고 편한 것만 듣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열정적인 행동입니다. 명령.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자랑. 그래서 그것이 가져온 것이 뭐냐면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으로 이어지죠.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교만이라고 하는 명령문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결국 오늘 이 5장에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 간음, 그것도 근친상간의 죄인, 그를 두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제대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두고 자기들이 교만해지는 상황. 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직설문만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두어두고, 가두어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도록 묶어두고, 묶어두는 표현은 더 그러네. 아무튼 스스로 들어왔든 나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담그고 여기 직설문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주입식으로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새벽부터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십시다. 참 좋죠. 좋은데 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얻은 그 감격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그 충만하신 능력과 은혜의 그 기쁨과 내 안에서 이 들끓는 나를 가만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대체 내가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삶에서 확인해야 되죠. 나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교회 밖에서. 나만이 서 있는 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그 기회를 교회가 그 여지를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가두어 놓고 주입식의 어떤 직설문적인 복음만 가르쳤는데 그 복음이 또 다른 측면인 이 명령,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정말 성도로서의 책임을 나가서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지나보면 우리 회고해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면일 것 같습니다. 헌금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주장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물질적인 면에서 내가 도덕성을 지키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교회 안에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도와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뜻을. 그 뜻을 어디에서 내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성품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요?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임입니다. 책임. 성도로서 갖는 책임이에요. 국가에는 국민이 마땅한 책임을 헌법으로 규정해 놓듯이 성도로서의 책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이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헌법에 보면은 교인의 의무도 있고요. 교인의 책임도 있어요. 권리도 있고요. 거기에는 대단히 교인됨이 얼마나 이 위대하고 또 영광스러운가를 이 헌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괜히 건조한 문구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됨의 그 영광스러움에 책임과 권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2015년은 잘 못했다 하더라도 2016년에는 잘 하도록 여러분 한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설문은 명령문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두신 복음은 내가 저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결국 명령에 내가 책임을 짐으로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막 그런 이 이야기만 진술로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그 실질적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싱데이 때 여러분 뭐 많이 사셨습니까? 가전제품도 많이 사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보니까 몇천불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다 알아요. 상세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서도 알고 혼자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서 커피를 내려서 자기가 거기서 커피 맛을 보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움을 어찌 알겠습니까? 성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지리도 우리가 삶이 늘 나는 언제쯤 누구처럼 믿음직스럽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앞에 날마다 이 고민에 우리가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참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것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배의 책임, 헌금의 책임, 또 기도의 책임, 말씀을 읽는 그런 책임, 그리고 서로를 위한, 서로를 사랑하는 책임, 돕는 책임,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거룩하게 나를 통해 나타내는 책임.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범을 두고 결국 바울의 직설문은 뭐였냐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교회는 근친상간범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를 출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출교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졌다가 아니고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출교해야만 하는 바울의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유비로 이야기해요. 누룩으로 이야기합니다. 누룩. 이미 새로운 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됐어요. 거기에 옛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이미 들어와서 섞여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떡이 되기 위해서 누룩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누룩을 빼내기란 대단히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기 12장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장면입니다. 그때 유월절이 등장하죠. 유월절이라 하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2장에 보니까 자 7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다음에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의 이 장면이 참으로 독특해요. 보면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굉장히 급하게 빨리 먹어라. 아주 이미지가 참으로 독특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교병이 등장합니다. 무교병이라 하는 것은 이스트인가요? 이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이들이 빵을 그렇게 먹었어요. 일단 반죽을 합니다. 그럼 새로운 덩어리가 있죠. 빵을 해 먹습니다. 근데 그 덩어리에서 일부를 떼어요. 떼어내서 이것을 발효시키죠. 발효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떡을 먹기 위해서 반죽할 때 이것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 덩어리에 발효된 누룩이 퍼지면서 이게 부풀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반죽을 해서 누룩 없이 먹을 때는 딱딱한 거예요. 먹기가 불편하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 누룩을 넣게 되면 이게 부풀어서 스펀지처럼 아주 부드러운 떡이 돼요. 빵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룩을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먹었던 그들이 이 지금 유월절을 앞둔 바로 지금 출애굽하는 장자의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 결국 새 반죽으로 새 떡을 먹으라는 건데 이러려면 이미 며칠째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만들려고 하면. 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을까? 도대체 여기서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 바로 애굽에서 먹었던 너희를 살게 하는 이스라엘을 살게 했던 삶의 방식을 이 누룩을 통해서 먹었던 그 방식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결국 누룩은 온전한 순전한 새 덩어리에 이것을 발효를 통한 효과를 통한 부풀게 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을 빼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 이렇게 돼가지고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곧바로 지키는 절기가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15절 출애굽기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 끌어니라.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온전한 무교병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룩을 넣게 되면 그 누룩을 넣어서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마만큼 철저하게 지금 유월절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고 몸의 습성으로 익혀졌던 죄악된 삶의 패턴과 모양을 철저하게 걷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 이미지를 그대로 고린도 교회 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이방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을 한 상태인데 그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그 다음에 계속 5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미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됐습니다. 새 덩어리가 됐어요. 근데 너희 안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을 범한 그 사람이 누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2절 이미지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어떻게 너희가 성도로 부름 받았느냐? 어떤 결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아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다. 그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되었고 그 피의 결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애굽의 그 죄악된 습성들을 너희 안에 두느냐냐, 두느냐 이 말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전주에 반죽했던 것을 때에서 좀 놔뒀다가 발효돼서 이번 주에 반죽한 것에 섞어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1년에 한 차례씩, 1년에 한 차례씩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계속해서 그 집에서 1년 동안 발효를 시키다 보면 그 안에 집안에 집안이 오염되게 돼요. 오염되게 돼요. 발효돼서 100%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결국 이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이 무교병인 거예요. 저 무교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누룩이 제거가 되는 거죠. 결국 매년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그를 출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결국은 대답이고 그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도로 부름받음의 책임을 이제 그를 출교시킴으로 공동체에서 그를 출교함으로 확인하고 그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직설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출교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명령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로 부름받은 그 영광스러운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 세상,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그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래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가서는 성도인지 평민인지 구분이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성도의 책임 플러스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근친상간범을 어떻게 출교해야 되냐면 몇 사람이 결정해서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공동체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를 출교합니다. 공동체의 책임인 거예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됨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아내는 그 이미지를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김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해내고 있는데요. 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깊은 사귐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과의 사귐에 있다는 그래서 공동체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만찬 그리고 주의 만찬이 그것인데 교회가 성만찬을 하는 이 초대교회에는 그 성만찬이 갖는 의미는 운명을 같이 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나눈다. 누구도 책임에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자와 자들과 욕심부리고 계속 그렇게 설명이 되죠. 10절에 보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일컬으면서 11절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있거든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식사 안에서 그들과 같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누룩이 새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에 자칭 형제라고 일컬으면서 들어와서 세상적인 그 죄악들을 행하는 그들을 내쫓으라라고 과격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으로 그 아버지처럼 좀 엄하고 또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한없이 품는 사랑을 보여주는가 하면 대단히 과격하게 말하기도 하죠. 욕도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보면 정말 참 재밌는 말도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인데요. 16장 22절을 볼까요? 이런 말도 합니다.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죄악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들을 쫓아내라. 사귀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그렇게 함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아래로 내어주는 그런 일이었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야고보서 다음이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신약성 378면인데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결국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면서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의무, 책임까지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을 지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몇 장 넘겨서 4장 2절 베드로 전서 4장 2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절 3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적하도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거룩함,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나간 때의 이와 같은 허망한 사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그 거룩함을 지켜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일관된 선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설명들이 쫙 나오면서 그리고 거기에 명령문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진리에 너희는 증인으로서 교회의 거룩성을 세상 가운데서 확보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거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바울이 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시간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죽이러 왔다. 나무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하나님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국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거룩한 고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의 분별의 결과로 뒤따르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린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한 성도로의 책임이 어떠한가, 그 영광스러움이 또 어떻게 증명되고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성도로서의 책임을 2016년에는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룩함 안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며 거기에서 거룩함으로 서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과 또 우리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선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으로 거룩하게 성도로서 사는 일에 우리가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 책임을 다하는 교회 되어서 2016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속한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